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롯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롯은 백성의 수석사지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롯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롯은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례 안에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님 공연대축일이라는 오늘 이 날은 사실은 또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탄대축일이 됩니다. 사실 성탄과 공연은 같은 시간에 같은 사건을 기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조금만 신경 써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성탄이죠. 그죠? 태어나시고 곧장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것 같은데 못해도 하루 이틀 사이는 찾아왔을 것 같은데 굳이 그 둘을 이 동시적인 성격이 강한 그 한 가지의 사건을 둘로 분리시켜서 기념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의문의 답을 찾는 여정이 오늘 강론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다 보니까 본당에서는 이 본당 신부랑 또 본당 수녀 계시는 수녀미랑 또 전례부장님까지 해서 동방 박사 인형들을 구유에 언제 놓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인형 하나 놓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걸릴 때도 있죠.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해마다 주님 공연 대축일이 돌아오면 이 성탄 직전에 꾸몄던 성탄 구유에다가 그제서야 동방 박사들의 인형을 놓게 됩니다. 관습적으로. 전례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데 관습적으로 그러고 있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과 그를 보호하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 곁에 동방 박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구유는 완성되는 듯 보이고 그리스도의 빛이 이제 온 세상에 비춰짐이 드러났다라는 걸 이런 구유의 모양을 통해서도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 공연 대축일은 동방 박사들이 또 사망이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찾고 경배드린 것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의 기원은 오래전 동방교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교회가 동방교회랑 서방교회랑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방교회에서 오늘 공연 대축일이 시작되었지만 그 중심은 공연이 아니라 바로 탄생 성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엄밀히 표현하면 동방교회의 주님 성탄 공연 대축일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동방교회에서 예수 성탄 공연 대축일을 기념하게 된 것은 서방의 예수 성탄 대축일이 등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방에서 이 동양으로 치면 동지축제, 그들로 치면 태양신의 탄생축제를 12월 25일에 지냈기 때문에 이날을 성탄으로 기념하게 되었듯이 이집트 쪽과 이 중동 지역의 동방교회 지역에서는 바로 1월 6일에 이 동지 축제, 태양신 축제 뭐 비슷한 것을 지냈기 때문에 이날을 성탄으로 맞은 겁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도 동방교회도 똑같이 낮이 해가 이제 다시금 밤보다 어둠보다 길어지게 되는 그 첫날에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연을 함께 기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심을 이렇게 해의 절기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날짜 차이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동방교회 주님 성탄 공연 대축일은 서방교회 예수님 성탄 대축일과 거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세기 초에 동방 지역의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예수가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느님의 아들로 입양됐다라고 주장하면서 그전에 예수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1월 6일에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전부터 하느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교회의 전통신앙과 상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교회는 이들 이단에 맞서가지고 같은 날 공연대축일날 예수님의 세례까지 추가로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더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로써 동방교회는 예수 성탄 공연대축일에 예수님의 세례까지 기념하게 되고 나중에는 카나의 혼인잔치까지 덧붙여서 기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방교회가 이러한 주님 공연을 이 동방 쪽의 공연 이 성탄대축일을 자신들의 전례에 포함시키고 기념하기 시작한 것은 4세기부터이고 동방교회의 공연축일이 서방교회로 넘어오면서 의미가 차츰 변해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동방교회의 어떤 신앙이나 문화적인 것이 서방보다는 훨씬 높은 것이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던 로마교회, 서방교회에서 이 동방에 대한 전통을 계속 따르는 거죠. 갖고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성탄의 의미는 기존에 서방교회에 있었던 12월 25일로 완전히 넘어가고 오늘날과 같이 동방 박사들이 구세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온 것만 이제 공연 대축일에 기념을 하게 된 겁니다. 곧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이방 민족들 모두에게 이 탄생이 이방 민족들 모두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공연 에피파니아의 의미가 이제 오롯이 강조되게 된 것이죠.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세례와 카나의 첫 기적까지 덧붙여 있었는데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근데 1960년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부활 시기가 성령 강림 대축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성탄 시기로 주님 세례 축일로 이 성령 강림으로 마무리되는 부활 시기처럼 모양새를 그렇게 만들게 되면서 공연 축일과 주님 세례 축일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 세례 축일은 공연 축일 다음 날 그래서 내일이 되죠. 좀 복잡하죠. 어쨌든 그래서 주님 공연 대축일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져서 주님 세례 축일을 지내면서 성탄 시기가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 공연 대축일은 1월 6일에 기념합니다. 이렇게 되면 날짜로 고정되니까 매번 사실은 주일이 아닌 것이죠. 성탄 날짜처럼. 하지만 한국교회나 제가 볼 때 미국교회도 그런 것 같은데요. 되도록 많은 교우가 이날을 경축하도록 1월 1일 다음에 오는 주일에 공연 대축일을 지내도록 설정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가 정해지게 되었고 이런 날에 하느님은 세상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선민사상이 지배적이었던 유다교의 구원관을 넘어서서 이제 동방박사의 방문을 인해서 그 좁았던 선민관이 무너지면서 모든 인류에게로 그 구원이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공연대축일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말 그대로 유다민족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비춰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마태오 복음서에 따르면 동방박사들을 마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라틴어일 텐데요. 마고스라는 단수를 복수 형태로 표현한 것인데 현자 또는 꿈 해석자라는 뜻인 이 용어는 후에 점술이나 마술 등 특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도 일반화되고 그래서 예수님 활동 당시에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도 가르치고 사기꾼 마술가로도 구분되었는데 마태오 복음사가는 전자의 긍정적인 의미,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박사들이라는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한 듯합니다. 기계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제가 또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서방교의 첫 교부인 테르툴리아누스가 나중에 마고이, 그러니까 박사들이라는 용어를 나중에 이제 왕이라고도 이제 추대를 하고, 그래서 6세기 유럽교회에서는 이런 전통을 계승하고 보완해서 이 동방 박사들을 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 첫 번째 표현은 박사였고 나중에 삼왕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이후 발타사르, 멜키오르, 카스파리라는 사망 이름까지 붙여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죠. 이들이 복음에서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동방박사를 다룬 많은 성경 외의 작품들에서는 그들이 세 명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마테오복음에서는 숫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지만 3세기 교부 오리게네스가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 몰약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라고 해서 한 명에 한 가지씩 들고 왔다고 해서 세 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 3은 결국 이들 동방박사가 전체 인류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전 인류가 나중에 노아의 홍수 다음에 세 형제에게서 뻗어나오게 되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펫에게서 다시금 새로운 인류가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 3은 구약의 관점에서도 바로 전체 인류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분 동방박사 예물봉헌은 임금께 드리는 경의의 표현이면서 이들이 가져온 선물은 그리스도의 신비의 세 가지 요소를 가리키게 되는데요. 황금은 만왕의 왕인 예수님의 왕권을, 또 유향은 대사제로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또 몰약은 장례 예식에 썼던 약물로 예수 순환의 신비를 의미를 하게 되면서, 동시에 이 세 가지 봉헌물은 당시 이방인들이 태양신에게 바쳤던 예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관습이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온 것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세상을 비추는 참된 빛이 떠오른 것이다 라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태양신의 관습이 그리스도로 돌아와서 태양신의 요소가 그리스도에게 덧붙여진 거죠. 그래서 구세주 탄생을 알아보고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았던 이 동방박사 사망의 모습은 이런저런 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계속해서 하늘을 관찰하면서 위엄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에게 줄 선물을 갖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위엄에 대한 공포와 자기 만족, 인생에서 무엇인가 더 찾지 않으려는 나태함을 이겨내어야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18년 주님 공연 대축일 미사에서 한 강론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교황님은 2019년 주님 공연 대축일 미사 강론에서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여정을 시작해야 되며 선택의 길, 그분의 길, 겸손한 사랑의 길을 택해야 된다라고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꼭 그분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여정 안에서 가난한 베들레헴의 빛나는 별을 찾아 떠날 용기를 지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마태오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자기가 살던 곳의 안락함과 지위를 버리고 구세주를 찾아갔던 이 동방의 현자들의 그 지혜로운 용기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 공연 대축일이 됩니다. 긍정적인 변화는 손실 없이, 잃는 것 없이 잃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무언가를 버려야, 또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또 무언가를 포기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 의미 있는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는, 아름다운 변화에는 용기를 꼭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 세 분의 동방박사들의 용기가 또 우리들의 삶에서도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2023년, 24년 올 한 해도 신앙생활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